하고 앉아있네.
네, 뉴스 앤올리스 10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와. 다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전혜정 교수님이 없습니다.
아이고. 네.
카이스트 송민영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전혜정 교수님은 조금 전에 방송이 시작되기 약 1시간 반 전에 살려달라고 연락이 오셔서 막 오타가 가득한 문자와 함께 갑자기 못 오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상황을 물론 이제 전혜정 교수님이 구구절절히 설명하시긴 했지만 이게 뭐 정부에 뭐 제출하고 어쩌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네.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가 연구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막 그랜트를 쓰잖아요. 네. 근데 프로포절 써서 내면 낼 때 되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긴 장문의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하다가 보면
네, 제출하다 보면
네네.
그리고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제출이 안 돼요. 뭔가 행정적으로 뭐가 틀렸대요. 근데 제가 뭐 그걸 그렇게 알 수가 있나요? 뭐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데드라인을 당하고 있고 시정 소리도 크게 들리고 해결이 안 되고 제출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게 흔하게 일어납니다.
좀 그 상황인 것 같죠?
네.
이게 이분이 뭐 멀지도 않고 웬만하면 안 오실 분은 아닌데 그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상황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그렇죠. 상황과
네.
솔직히 저 같아도 그걸 밀어놓고 여기 와서 룰을 하다가 갈 순 없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전혜정 교수님 아무튼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저와 송민영 박사님 둘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원래 전혜정 교수님 분량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급조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건 사실 급조한 내용이긴 하지만 할 만한 얘기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생물학적인 걸 다루는 분야가 이 뉴스 논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제인 구달 박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쵸, 예.
네, 뭐 연세에는 굉장히 많으셨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심지어 제인 구달 박사님과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오셨을 때 뭐 같이 안내하고 네. 그랬던 분들 뭐 여러분 저희 옛날에 많이 나오셨던 그 장대익 교수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한국 오셨을 때
네, 뵀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진화학자시니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소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인 구달 박사님이 돌아가신 겸해서 뭐 뭘 어떤 침팬지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인 구달 침팬지 끝. 근데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뭐 당연한 일인데요. 일단 제인 구달 선생님 박사님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처음부터 뭐 학위를 따고 연구를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뭐 그때 그 당시 성찰을 이런 게 있어서
네,
진입을 못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거의 그냥 맨땅 헤딩으로 시작하신 분이세요. 물론 나중에 박사학위를 따게 되는데
네.
원래 좀 동물을 좋아하긴 하셨겠죠 이런 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34년도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제 90세 되신 넘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6살 때 무렵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닭장 안에서 암탉이 알을 낳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가족들이 실종된 줄 알고 찾아다니는 이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네, 가만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벌써 싹수가
네.
이런 애들이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동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어쩌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별 기회가 없다가 이제 23살 때는 57년도에 케냐에 소개를 받아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영국하고 케냐가 왜 연결이 자주 되냐면 식민지 여건이와 실제로 케냐에 가서 영국인으로 가서 케냐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네, 많고 그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정체성을 케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 인류학자인 루이스 리키라는 사람인데
네.
제가 좀 이분이 좀 알아요. 옛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봤던 적이 있어요.
예.
이 루이스 리키라는 분은 케냐의 자리를 잡고
네.
부인하고 또 리차드 리키라는 또 아들도 낳게 되고요.
왠지 이름 들어본 이름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아, 네.
그 해골, 사람 해골 발견하는 걸로는 그 리키 집안은 네. 아주, 아주 뭐 명문 집안이죠.
아.
여기 그 케냐, 탄자니아 이 지역에서 이제 사람 두개골이나 사람 뼈를 발견하는 경쟁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그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70년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내 것이 더 오래됐다 뭐 이런 그 뭐 학문적인 갈등도 생기고 뭐 재밌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 집의 아버지였던 루이스를 길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 제인 구달이 처음에는 이 탄자니아 북부의 올드바이 계곡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되게 유명합니다. 두개골 발견되는 것으로 올드바이 협곡으로 화석 탐사 여행에 같이 그냥 간 거예요. 그때는
동물이 아니라 그때는 화석이었고
네네 네. 뭐 이 루이스 이렇게 하는 게 그 일이니까 같이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국립공원인데 다니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침팬지를 보게 되고 더 침팬지 연구를 해야겠다. 화석 이런 게 아니구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사실은 이 루이스 리키 리키즈마라고 연결되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사실은 다른 분야인데
저도 완전 새로운 정보예요.
근데 네. 화석 관련된 집안인데 이 집안은 완전히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이제 20대 초반 그때 뭐 박사학위 이런 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맨땅 헤딩가 신 거예요 진짜로. 이 지역에서 그냥 시작하신 거죠 바로.
사실 지금 케냐에 가서 뭔가를 시작한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해도 정말 되게 막연한데
위험하고요.
네, 아무리 그 시절에 케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들
그러니까요.
네,
이 케냐 탄자니아 붙어 있으니까 실제로 시작을 한 곳은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공원이라고.
네, 아 그래도 국립공원에서 시작을 하셨군요. 네. 완전 야생은 아니고.
네, 네. 그래도 말이 국립공원이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관리가 됐겠습니까 그 시절에. 이름만 국립공원이었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침팬지 군락을 발견을 하고 침팬지 연구를 이제 그때 시작을 하신 거고요.
네.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냐? 침팬지 보노보 인간이 고릴라나 오랑우탄보다 서로 더 가까운 친척 관계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침팬지가 침팬지와 고릴라보다 더 가까워요.
네, 사실 우리랑 제일 가까운 유인원이 침팬지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는데 네네. 그걸 발견하신 분이 이제
그렇고요. 네. 여기 보통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이 이제 네. 에이프잖아요. 그 네. 유인원이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넷이 제일 가깝고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이 굉장히 가까우고 사람은 별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 침팬지 보노보가 엮이는 거고
네, 네, 네.
고릴라 오랑우탄이 엮이는 거더라고요.
아, 네. 완전 새롭네요.
경계선을 새로 그은 거죠.
네, 네. 근데 이분은 생태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생태만으로 그게 발견이 되나요? 유전자 지도를 본 게 아니라?
뭐 생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연결이 됐겠죠.
아.
사실 유전자 관련된 연구는 뭐 50년대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분이 생태적으로 발견한 것과 그 유전자적인 연구가 막 결합이 돼서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항상 사람은 특별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모든 것과 나누고 싶어 하는데 아니 침팬지랑 고릴라 친척 관계보다 우리랑 사람이랑 침팬지 친척 관계가 더 가까운 거야 라는 것이 되면 어? 그럴 수 없다 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네.
우리가 뭐 침팬지 원숭이 후손이냐 뭐 이런 얘기 아직도 나오는데
그렇죠.
후손님 어떻습니까? 뭐가 중요한데. 여하튼 그걸 이제 유전적 증거를 예고를 했죠. 예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된 그런 결과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침팬지와 관련돼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했을 길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유전자를 본 것도 아니고 생태만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봤으면
네. 그랬을까요?
시청이 됐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완전히 그 뒤집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침팬지들이 고기를 먹으면 물론이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 이거 도구도 만들어 쓴다.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구석기 초기 같은 모습이 아닐까, 어느 정도 에이. 생각이 되는데, 도구란 거는 무슨 돌도끼를 만드는 건 아니고,
에이.
그때, 제인 구달 박사님이 발견하신 거는, 개미집에서 흰개미를 꺼내 먹는 그, 풀줄기를 변형을 해가지고 네. 쭉 집어넣어서
네네.
그럼 흰개미가 물잖아요.
네네.
쭉 꺼내서 핥아먹는다?
네. 뭐 아이스크림 먹는 거든요.
네. 네. 이게 만든 도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쵸. 자연에 있는 걸 갖다 활용하는 거니까 네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런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도구를 사용하고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
그 당시로서는 되게 놀라운
처음 확인한 거니까요.
네.
우리는 지금은 대충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런 게 다 이제 제인 구달 박사님이 먼저 시작해서 알게 된 거니까요. 사실 이 발견이 이제 60년도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6살 이럴 때 있었던 건데 이 발견이 되게 중요했고 그 덕에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연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시게 된 거고.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교체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교체를 취하지 않던 방법, 수단들로 연구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시대라서 이것도 가능했지. 지금 같으면 내가 어디서 아무리 훌륭한 연구를 해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냥 박사 과정으로서 올라갈 것 같진 않거든요. 약간은 느슨했던 시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1961년에 제 동물학자로서 버트 힌드 박사 지도하에서 박사 과정 시작을 했고, 사회적 관계, 개체별 성격, 감정 표현, 침팬지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걸로 연구를 해서 어렵지 않게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침팬지 안에서의 가족 유대감, 또 전통 유아 사례, 집단 간 전쟁. 예.
와, 그럼 어마어마한데요?
이걸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연구팀을. 뭐 전통이라고 하면 우리만큼 풍부하진 않겠으나 어쨌든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고, 사실 이 구달 박사님 전에는 그 연구라는 것이 식민지 스타일의 연구는 뭐냐 하면, 그, 주거지에 그냥 대규모의 연구진이 침입하다시피 해서, 막서 세우고, 막, 우르르, 그 옛날 그 영화 보면은 영국인들 이런 모자 쓰잖아요. 네, 이렇게 네, 동그란 네. 모자 쓰고,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그 사파리 같은 거 입고,
네, 맞아요.
캠프 만들고, 저기 동물 있든 없든, 캠프 만들고, 안에서 뭐, 홍차 끓여 마시고, 뭐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식민지식 연구 방법이었대요.
네, 연구도 그냥 제국주의식으로 했군요.
네. 그랬는데, 구달 박사님은 물론 이제 아주 침팬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긴 했지만, 개인으로 혼자서 멀리서 보고 있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반환하시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침입성이 적었기 때문에 훨씬 적었다. 좀 더 자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적었다는 거죠.
제인구달 박사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알게 모르게 마더 테레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분위기가 또 그러세요. 표정이나 분위기도 네. 젊었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드실 때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가진 어떤 특유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맞았지 않았나, 본인이 하신 연구와.
그래서 사실은 제인구달 박사님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위대한 훌륭한 과학자, 수학자의 부고를 전했던 적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전할 때랑 제인 구달 박사님의 부고를 전할 때 사람들의 그 감정적인 네. 톤, 뉘앙스가 달라요. 마치
그러니까.
어떤 진짜 그냥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길던 개들 여름에 잡아먹던 시대거든요.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 보면 멀쩡하게 꼬리 흔들면서 다니던 개가 여름에 없어져요. 그래서 뭐 쌀집 이런데 쌀집한테 우리 멍멍이 어디 갔어 그러면 보고치 뭐 이런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던 시대고 어린 마음에 저는 이제 너무 충격이지만 그분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라. 근데 지금은 동물에 대한 공감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공감력이.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이제는 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는 시대고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말.
네, 반려견이라고 하죠.
처음엔 다 이제 웃기는 얘기였거든요. 비웃고 무슨 반려는 무슨 근데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그런 공감의 흐름이 있었고 그 공감 속에 항상 짠함이 있잖아요. 뭔가
그쵸.
우리 옛날에 왜 그랬을까 라는 거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나 인간이 너무 강해졌으니까 키우는 동물이 아니고 야생동물이라도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의 그 초기의 마인드를 만든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본인의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도 애정을 가지고 존중을 네. 가지고 대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분이 받고 온 인간에 대한 인식, 동물에 대한 인식,
그쵸.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그렇습니다.
인식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따뜻하게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네.
공감이 거기서 시작되니까
그쵸.
그리고 실제로는 50세 이후부터는 보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보존 활동?
예, 보존 활동을, 영장류 보존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 아프리카 침팬지 개체수 급감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연구 실험용 동물들의 열악한 상황들, 그런 것도 사실 문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것들, 사육 환경,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그런 거 이제 좀 바꾸는 걸로. 그래서 이제 뿌리와 새싹이라는 그런 단체 교육 프로그램도 설립을 했고, 아마 한국에도 있을 겁니다. 예. 제인구달 연구소 산하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런 쪽에 구체적인
네.
기여도 있으신 거죠.
실제로 또 이렇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시기 때문에 모든 걸 미화한 건 절대 아니고 침팬지에게서 느낀 불편한 폭력과 잔혹함, 이런 것도 다정함과 협력만큼이나 충실히 묘사됐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확장은 그래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동물에 공감을 하든 누구에 공감을 하든 사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환상을 가지고 실상을 안 보면 결국은 나중에 다 분노로, 실망과 맞아요. 분노로 변하거든요. 처음부터 다,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다 보고 네.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신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또 해내신 분이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그런 좀 네. 아우라가 있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90세가 되셨고 91세에 뭐 돌아가셨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그리고 동물들이 생각으로 기억은 하지 못할지 모르나 동물이 기억하든 안 하든 그들을 위한 어떤 큰 뭔가를 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와 그들의 들어서. 관계를 바꿔주셨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동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삶을 아주 뜨겁게 살고 가신 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반대나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그렇게 별나게 별난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가 밀림에서 사라져서 소식도 모른다. 아마 침팬지들한테 죽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며칠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비판받은 요소가 있다면 지금은 이런 식의 연구를 할 때 정말 안 들키게 숨어서 막 텐트 같은 거 다 풀로 덮고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재인구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시절 이분이 연구 시작할 때 50년대인데 1950년대에 다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팔 입고 텐트 이따만한 거대한 텐트 치고 옆에 동물들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남은 동물 몇 개로 그림 그리고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렇게 연구하던 시절에 혼자 들어가셔서 그 시절에 여성분이 정글에 혼자 들어가셔서 이걸 해내시고 뭐 그랬다는 것을 지금의 관점에서 그거를 자꾸
그쵸.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건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쵸.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건 곤란한 생각인 것 같고 뭐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제인 구다생님 얘기를 전영정 교수님이 안 오시는 덕에 오히려 사실 뭐 할 만한 얘기였으니까요.
네, 훈훈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훈훈한 얘기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진짜 오프닝 일단 우리가 지난달에는 오로라 여행 때문에 이 뉴스는 올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로라 여행은 일단은 못 가신 건 참 유감스럽게 생각도 아쉽게도 하고
엄청 좋았다면서요.
장난 아니었죠.
네. 아,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앞에서도 오로라 여행 얘기를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뭐 얼마나 좋았나를 주장하는 거는 조금 죄송한 얘기고 여하튼 날씨도 완벽했고 오로라도 완벽하게 많이 봤고 굉장히 좋았다는 거 저희는 앞으로 저희 회사는 아예 여행사 등록을 해버렸거든요. 여행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네네. 공식 여행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지금까지 1년에 한 번만 했지만 더 많은 여행을 하게 될 것 같다.
제가 그 뭐지 오로라 여행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은 없지만 그것도 전 세계 이제 복을 많이 지어야 이제 날씨도 따라주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맡기지 않겠지만 저 내년에 그 계기 일식을
네.
꼭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 여러분한테 그래서 뭐 계기 일식을 등록하세요 이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8월 12일 2026년 8월 12일에 스페인 북부에 계기 일식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개개식을 벌써 이제 두 번이나 갔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 장엄함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개개식.
그래서 저도 두 번이나 봤는데 뭐 가나 그리고 사람들 가려나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때는 이제 스페인 쪽 이런 데는 해가 되게 늦게 지잖아요. 개개식 시간이 밤 8시가 넘은 시간인데 딱 석양으로 해가 넘어가기 좀 전에 개개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해가 넘어갈 때는 해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 큰 해가 다 가려지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석양이랑 붉은 노을이 지잖아요. 그 노을이 개길식으로 가려지면서 안에 붉은 태양의 그 색깔이 검게 변한데 옆에서 붉은 노을이 이글거리는 아무튼 형용할 수 없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또한 그래서 또 가야 되지 않나.
그거는 아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네, 조금 적금이 들어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 날씨가 덥고 해서 좀 힘들 때긴 한데.
아이, 괜찮습니다. 네,
웬만하면 좀 가려고. 그리고 네. 가는 김에 스페인 뭐 바르셀로나도 가보고, 그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도 가보고 이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돈도 안 벌리고요. 여행도 등록됐으니까, 과학이랑 상관없는 여행도 그냥 좀 해버릴까. 뭐, 아니면 과학의 정말 명분만, 이렇게 숟가락만 얹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 네, 여러분, 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행, 저희랑 같이 갔다 오신 분도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 진짜 오프닝입니다, 이제.
네.
시간이 좀 꽤 뭐, 적당으로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하튼, 파킨슨병 치료 세길이 열렸다고, 국내 연구진이 그것도. 그런 뉴스가 떠서, 이거는 또 뇌에 관련된 거니까 설명드리고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연세대 김동욱 교수님이 배아줄기세포치료제 임상 결과를 셀지에 발표를 했는데, 셀지면 또 이쪽에서 또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치료된다고 하는데 언제 된다는 거냐, 옛날에 나왔다는 그 약은 어디 갔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달라 보이는 게요. 파킨슨병으로 지휘봉을 놔야 했던 전직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다시 지휘를 할 수 있게 됐고.
운동신경이 많이 필요한 위험이네요.
예. 네. 그리고 걷기 좋다 힘들었던 환자가 탁구와 배드민턴을 한다?
탁구.
많이 뛰어야 되고.
네.
그리고 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동작이 요구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넘어져서 외출을 꺼리는 환자가 친구들과 동네 축제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네네.
아, 이건 진짜 되는가 보다.
SF 같은 이야기인데.
네네. 네. 옛날에 그 어웨이크닝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네.
그 로봇 드니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파킨슨 병은 아니지만은 이제 완전히 그 굳어버린.
그책 기반으로 나온 거예요.
책 기반일 거예요. 네. 네네네네.
의학계의 신이라고.
네네.
네네네.
소위 식물인간이라고 말하는.
네네.
네. 그런 상태가 돼 있던 분들이 아주 특수한 약물로.
네. 도파민 결여했을
때. 잠시나마 깨어나가지고 네. 이제 나중에 결국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뒤에는.
네, 맞아요.
그 잠시나마 깨어나서 이제, 사람으로서 그 존엄을 보여주고 생각과 말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코 저것이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식물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고, 대충 보니까는, 파킨슨은 원래 이제 도파민,
그쵸.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사라져가면서 제 몸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어려워진다. 근데 도파민은 우리는 항상 뭐 쾌감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도파민 특집 했는데
네.
그때도 그게 안다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네.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도파민이.
그렇죠.
이거는
최소 수준은 있어야지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움직임을 얼마나 열심히 할지는 조금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움직이는 것 자체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부족해서 점점 걸음걸이도 어려워지고 몸도 떨리고, 한마디로 이 모터 스킬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약물은 계속 도파민을 보충만 한 거지.
그렇죠.
예, 증상을 잠깐 완화시켰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그렇겠죠.
도파민이 항상 좀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세포가 다 죽고 나면은 이제 그것마저도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그렇지. 하는데, 그때 이번에 연세대 세브라스병원과 S바이오매직스 공동연구팀이 배아 줄기 세포에서 만든 도파민 신경 세포를 파킨슨병 환자 12명에게 이식을 했대요. 그 결과 이 셀에 실린 건데, 저용량, 고용량 나눠서 1년간 관찰을 했다. 이식한 세포 자체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뭐 1년 동안 안 나타났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수술 절차나 면역 억제 대상과 관련된 경미한 반응 정도였고, 이 세포 자체에 대해서는 뭐 거부 반응이나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거의.
이게 뇌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뇌는 면역 반응이 막 그 완전 신체 바깥쪽도 격렬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혈관 뇌로 들어가는 혈액은 혈관 밖에 특별한 벽이 있어서 아무거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네네.
그러니까 몇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배아줄기 세포가 그 환자의 배아줄기 세포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길러낸 공통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길러낸 건데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러게요.
그게 뇌 자체가 면역 반응이 전반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 거부제를 먹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콩팥 이식 같은 거 했을 때 훨씬 약하게 해도 되는 거죠.
야, 그 뇌에 또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뭐, 모든 게 어려운 게 뇌 같은데도 또.
네. 또 오히려 또 이제 면역 이런 게 반응이 좀 또 순하다 보니까.
네. 모든 환자가 개선이 됐고, 특히 고용량 투여군은 파킨슨병 심각도를 나타내는 게 호엔니아 척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43.1%나 호전이 됐고.
네. 시위를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그분을 많이 나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 호엔니아 척도라고 보니까 증상이 한쪽 팔다리에만 나타나는 게 1단계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해서 휠체어에 앉아야 되는 게 5단계라고 합니다. 예, 국제표준 지표인데, 그리고 걷다가 갑자기 파킨슨병 환자들은 보행이 멈춘대요, 걸음이. 이게 선대요, 다리가. 보행 동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용량 투여군 6명 전원에서 개선이 돼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뭐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쵸, 세상이 다시. 예.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그 뇌의 도파민 세포 70%가 죽이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존 약물 치료는 남은 30%의 세포는 계속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냥 도파민만 막 붙는 상황인데 결국 다 죽고 나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자기 줄기세포조차 아니고 남의 걸 가지고 이걸 그럼 의약품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 그림인가요?
그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그 도파민 신경 구조를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귀 이렇게 안쪽으로 중뇌라고 하는 네네. 뇌 중간 쪽에 중뇌라고 하는 부분에 도파민 신경 세포의 몸체가 있고요. 얘들이 기다란 가지를 뻗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줄무늬 세포의 가장자리 등쪽 가장자리 부분으로 보냅니다.
네.
요 두 개 사이의 거리가 5에서 6c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한테 신경 세포를 외부에서 중뇌에 집어넣으면 이까지 가지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네요.
그죠. 5, 6cm 네. 떨어진 데까지 못 자라요.
네네.
가도 거기까지 가도 시냅스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줄무늬체의 등쪽 바깥쪽 부분에 그냥 원래 도파민 신경세포가 거기 있는 건 아닌데
네네.
거기다가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훨씬 효과가 좋더라 는 것까지는 아직 밝혀져 있었고
네네.
그러면 이 논문에 나오기 전에 뭐가 안 돼 있었냐면 이 그 배아줄기 세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발달하는 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 개의 난자와 수정란이 많아서 딱 한 개의 세포가 여러 가지 종류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얘가 도파민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발달하거나
아~
혹은 암세포로 발달하거나
오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파민 세포만으로 잘 발달할 수 있게 요 전구체로 잘 발달할 아~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컨트롤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반 다음에 그래도 혹시 이상한 애들이 있으면 걸러내는 거고 그게 네. 2번. 요 두 개가 된 다음에 넣었더니 1년 동안 지나도 이상한 세포로 자란 것 같지도 않고
아~
도파민 분비 정상적으로 됐고 면역 거부반응 없더라. 요게 확인. 그래서 요 앞에 요 1번, 2번이 좀 그러니까 이 논문에 좀 더 중요한
그렇군요.
지요에 해당했던 것인 셈이죠.
네.
이제 일반 독자들한테는 이제 못 움직이던 사람들이 막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 이런 게 또 좀 더 인상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지게 됐는데 제가 논문을 보기로는 예, 그런 기여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거 정말 뭐 암세포도 안 되니까요.
그죠.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거죠, 완전히.
네. 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항상 그게 좀 문제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이 보이고
네.
파킨슨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뭐 페이스북에 제 또래는 별로 없지만 좀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선배들 보면은 주변에 뭐 친척 중에 파킨슨병이고 뭐 자기가 파킨슨병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제 나이 저보다 조금 더 많았을 때 파킨슨병이 아닌가 의심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건 아니었고 다행히.
네네.
근데 파킨슨병이 여하튼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제이 폭스 배우가 걸렸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멀리 있는 누군가 걸리는 병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흔히 보이더라. 그래도 뭐 암 환자 같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네.
그리고 난치병 대표적인 난치병이니까 이런 약들이 이제 하나 하나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사실 파킨슨병이 어느 정도 여기 기사에도 나오긴 하는데 도파민 신경세포가 적어도 60% 한 70% 이상은 없어져야 증상이 눈에 띌 정도로
네.
드러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돼야 보인다는 이야기는 파킨슨병까지는 안 갔지만. 연세가 많으시면서 도파민 세포가 막 30% 20% 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동작도 조금 더뎌지고
네.
뭐 그러니까 운전 같은 거 하실 때 좀 힘들다거나 위험한 거 피하거나 힘들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일에 이 기술이 좀 더 보편화가 되면 나이가 먹어도 운동신경의 감소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파킨슨병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예.
그리고 이거 그럼 여기서 도파민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그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칩니다. 아,
역시 좀 우울해지고 좀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파킨슨병 정도로 못 움직이게 되면 우울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네. 당연한 거고. 도파민이 제가 저번 도파민 특집할 때 강화학습에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그 여러 측면이 사실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언제 동기부여를 느끼고 언제 뭔가 더 좋은 일이라고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다 우리 삶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쁜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엘도파라고 하는 약을 전통적으로 도파민 수치 높이는 데 썼거든요.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도파민 수치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약간 좀 그 도파민이 과도하게 높아진 상태랑 비슷한 게 되대요. 도박 중독을 조금 더 경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중독이 되게 좀 쉬워지고 좀 이렇게 위험추구, 리스크 시킹한 경향이 좀 커지게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도파민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 이런 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치료 방법이 나와서 잘 쓰게 되면 좋죠.
네, 여하튼 우리는 나이 들어서 고생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은 많이 듭니다. 뭐 오래 살고 영생까지 안 하더라도 사는 동안에는 좀 병들도 좀 피해갈 수 있고
뭐 꾸준히 돈도 벌어놔야 되고 국민의료보험도 네. 잘 지켜야 되겠지만 예. 네.
자, 전 이게 뭐 어쨌든 좋은 치료약이 나왔던 얘기니까 훈훈한 얘기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저희는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계속 보고 계셨던 이 책이죠.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참 잘 번역한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지 않거든요.
네.
이건 뭐 F월드 이런 거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지구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 최초의 지속가능한 세대가 되기 위해.
멋있네요.
예.
부제가 더 멋있습니다.
네. 빌 게이츠 강력 추천. 이런 건 반드시 한마디 언급을 해줘야 되고. 책도 두께도 꽤 있고 상당히 흥미로운 책인데 네. 왜 흥미롭느냐. 일단 원제를 보자면 원제는 Not the end of the world, how we can be 예 세상의 끝이 아니야.
네.
How we can be the first generation to build a sustainable planet.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부제랑 거의 같죠.
네, 부제는 그대로고.
네, 그대로죠. 자, 그럼 어떻게 살려내기로 한 거냐.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자이신 헤나 리치 박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 마틴 스쿨의 수석 연구원이고 전 세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Our World in Data의 부 편집장입니다.
아, 그 코로나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Our 네. World in Data.
네네. 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는 그런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쪽의 분이고요. 에든버러 대학에서 환경과학 전공했고 2018년에 세계 식량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박사학위는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19 정보 대시보드를 구축하신 분들이 바로
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말 대시보드죠. 예, 우리도 네. 뭐 수시로 가서 봤던 네. 그거죠. 이 책의 철학은 뭐냐면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후 위기에 대한 막연한 비관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그런 건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지도 말고 데이터 전문가이자 과학자로서 저자가 구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자. 이게 철학입니다. 데이터가 있다.
그쵸.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관해서 우리 다 끝났어 정말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러잖아요.
그건 해석이죠.
예, 세상 끝났으니까 우린 살아서 뭐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일부 환경론자들도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낙관하는 사람들은 뭐 미국 대통령처럼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괜찮아, 아이고 뭐 대충 살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둘 다 틀렸다는 것이고 데이터가 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고 통계를 보고 가자.
사실을 외면하지도 말고 네. 무서워하지도 말고 사실을 그대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이분 하신 말씀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이 현실적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즘 뭐 그 진화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비슷한 관점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렵다. 문제 많지만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돼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훈훈한 쪽으로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챕터들을 간단히 보면요.
네.
일단 일곱 가지 환경 문제의 실태를 분석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를 나눠서.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환경 문제라고 하면 막연하게 한 가지만 알지 일곱 가지로
그렇죠.
네, 분석하자고 하면 뭐지? 바로 안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이 이제 데이터랑 통계를 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네. 딱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단 요즘 사실 우리는 환경 문제 나오면 기후밖에 생각을 안 하고 딴 건 또 그냥 그게 중요하지 뭐시 중요한데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은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는데 1장 챕터 1은 지속 가능한 최초의 시대. 이분의 이 관점이 좀 흥미로운데 우린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속 가능함이 무엇인가라는 걸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아주 필요하잖아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 좋습니다.
네, 우리도 네. 지금 사실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라서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속 가능성은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과 미래 세대가 지구를 훼손하지 않고 번영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라고 하고
네.
이분의 포인트는 이 세상은 방금의 관점에서 볼 때 단 한 번도 지속 가능한 적이 없었다. 이 세계는. 예, 지속해 왔지만 그것이 건강한 지속 가능성이 아니고 겨우 버텨온 거죠. 그냥.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항상 유아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았고
네.
질병은 늘 만연해 있었고 따라서 단 한 번도 당대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이유가. 이런 의미에서죠.
네네. 그럼 맞는 지금은 얘기잖아요. 당대 요구는 웬만큼 충족했다.
그렇죠.
그러나 미래 세대는 아직 안 된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와 달리 유아 사망률 많이 감소했고 문해율 네. 증가했고 절대 빈곤율도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소한 건 맞잖아요. 네. 또 인간 복지 지표에서 엄청난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당대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나머지 절반 미래를 위한 네. 그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지구를 다 망쳐놨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인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최초로 그거를 거론하기 시작한 예.
그전에 그럴 능력도 없었잖아요. 지금 무슨 지속 가능성이 그런 말 자체가 지금 오늘 당장 하루 살아남는 게 문제지 뭐 지속은 무슨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기회다. 이 기회를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1장이고요. 그리고 2장은 대기오염. 우리 요즘 대기오염 별 얘기도 안 하는데.
네.
한 번씩 이제 봄에 그 미세먼지 나올 때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저희 교과서에서만 해도 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스모그가 심해서 영국에서.
네. 네네.
그 런던 스모그가 되게 악명 높았고, 그것 때문에 뭐 사람도 죽었다. 이런 네.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대기 오염이 우리는 또 계속 심해진다라는 그 묘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물론 심각하죠. 여전히 네. 심각하지만 이분은 이런 게 이제 이분 재밌는 얘기인데 대기 오염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뭐든지, 네,
뭐든지 태우면 대기 오염이 되는데 네. 그 불 피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각했을 거다 항상.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란 거는 촐락을 모여 사는데 항상 뭔가 피우고 있지 않았겠어요? 네네네. 뭐 추워서 피우고 고기 굴려고 피우고.
그렇죠. 거기다 둘러앉아서 뭐 나눠 먹고 네. 얘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온갖 재 일산화탄소 다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또 부럽네 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런던의 그레이트 스모그.
네.
그래서 수천 명 죽은 거.
네.
그리고
수천 명이 죽었군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래도 그게 원인이 스모그로 밝혀진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진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또 밝혀낸 거죠. 그다음에 그 산성비 기억나세요?
네, 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와서 뭐 이렇게 빗물 받아서 산도 측정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산성비를 맞으면 위험할 뿐만 아니고 뭐 대머리가 된다, 별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지금 산성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산성비는 지금 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문제가 안 되게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중저진국에도 그런가요?
뭐 일부 지역은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네. 여하튼 이 글로벌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표현이 되지 않는 걸, 그 단어를 오랜만에 들은 걸 보면 아 이제 그쵸. 괜찮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됐잖아요. 꽤나.
그거는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순식간에
예.
뭐.
네. 네. 이거는 그 프레온 가스가 원흉이란 걸 밝혀내고 전 세계가 합심해가지고.
네, 몽트리올
종사는. 예예. 합심해가지고 실제로 그 전략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이 문제는 지금 뭐 많이 없어졌거든요.
사실 회복되고 있고. 전 세계가 돈 경제적인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에 반해서 지구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능하다. 걸 보인 굉장한 성공사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후 변화에서도 그때의 그 교훈을 갖고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하튼 그런 식이고 그리고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그 베이징 올림픽 전에 베이징 공기 오염 뉴스에 맨날 나왔잖아요. 앞 하나도 안 보이고 막 네네. 저런데 어떻게 사냐. 그런데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네 이게 물론 그 올림픽 때문에 막 그 중국 정부에서 확 푸시한 건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푸시를 했든 말했든 공해와 전쟁 선포하고 7년 만에 대기 오염 수준을 55% 감소시켰고 지금은 일반 대도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네네.
그래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거고 이 장인데 여기에 이때 얘기하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대기 오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칙은 하나뿐이고 뭔가를 태우는 걸 멈추면 된다.
태우면 심플하네요.
아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네, 시원한 게.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공기를 전반적으로 적어도 사람이 사는 곳들을 따지면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장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상해에 다녀왔는데 추석 연휴에 네. 얘기해 듣기로 상해는 전기차가 50%를 넘는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태우는 게 줄어드니까.
네.
공기 오염이.
그러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한번 뭐 어떤 베이징 공기도 아직도 뭐 나쁜 줄 아는 분 많으실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듣고 한번 어떤 그런 뭐 일에 이래서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그냥 평생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나이가 10년, 20년 지나도 뭐, 아, 거긴 아니야. 아 그 공기 베이징 그거 아무리 맑아져도 소용없고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내가 본 그 3일간의 그.
첫 인상이 무서워요.
네. 아, 나 거긴 다시는 안 간다. 정말 심하잖아요. 모든 분야에 거쳐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분은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그 환상을 다 깨는 거죠. 좋든 나쁘든. 그런 책이라 상당히 머리를 맑게 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도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막연한 공포부터 없애는 게 중요하다. 지금 물론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파리 의정서 탈퇴하고 어쩌고 하면서 좀 안 좋긴 해요 상황이.
네.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지구 온도 상승은 2.1도 정도로 본대요. 파리 의정서는 이제 1.5도에서 네. 막자고 한 거니까 그거보다 넘어가는 거지만
네.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다고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고 일단. 물론 막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1.5도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면 그건 더 끝장이잖아요, 그냥.
그쵸.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고 뭐지, 뭐 올라가든 말든. 이제 이게 최악이니까.
네.
뭐 최악의 경우에는 2.5도, 3도까지도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2.1도로 맞추는 건 절망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게 사실은 과학자들은 1.5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을 때 1.5도면 우리가 이럴 때 이만큼이고 2.1도면 이렇게 뭐 2.몇도면 우리가 이럴 때 이만큼이고 이런 거를 마인드맵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거 다 떼고 요것만 그렇죠. 딱 떼면 이거 끝이야 라는 식으로 되니까 하는데
지옥 천국
그렇죠. 근데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번 풍기 목적이 뭐였다고 했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차선책 만들고 차선책 만들고 차선책 만들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론자들 중에서도 너무 이제 그 경직되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수치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정치적인 아젠다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안 좋은 비관적인 환상을 또 심는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fight or freeze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공포 상황에 마주치면 헝그리 정신 강조하시는 그 옛날 분들 무섭게 만들고 겁을 줘야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늘상 회사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는 대학 못 가면 인생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동기를 부여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프리즈 시키는 거죠.
아니죠.
네.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나마 뭐 할 용기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네.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진국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경제 성장과 함께 실제로 탄소 배출 감소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 탄소 배출 분리가, 저개발 국가로 전이되지 않았다, 생각만큼.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뭐지, 탄소 배출을, 외국에 넘겼다. 무산 나라는 넘겨놓고 지들만 싸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탄소 배출 아웃소싱 한 게 아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좀 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10년 만에 가장 비싼 에너지원에서 가장 값싼 에너지원으로 지금 바뀌어 네, 있다는 거.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네, 정말로.
태양이 그렇게 싼 에너지, 완전 싼 에너지가 됐어요.
완전 싼 게 돼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과 10년 만에 이걸 해낸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고 뭐 기후변화 없다. 이게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망했느냐. 왜? 다들 알고 있고 문제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어렵고 1.5도는 못 해낼지 몰라도 결국 막아낼 수 있고 이걸 우리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GDP가 성장하는 만큼 탄소 배출을 아웃소싱 한 걸로 이제 상쇄되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태양광 발전처럼 의외로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책이고요. 여기 보면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무를 구하려면 숲을 봐야 된다. 삼림 파괴 얘기인데 지금 삼림 파괴 관련해서 또 좀 환상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환상은 그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마존의 숲에서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산소를 통해서 뭐 호흡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마존에서 나오는 모든 산소는 옆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이 다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가 더 중요했죠.
예, 그래서 아마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네. 오히려 이제 이산화탄소를 붙잡고 있는 쪽은 좀 있는데 꽤 있는데 산소 쪽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뭐 지구의 폐하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그 맑은 공기를 뿜어내고 있구나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비유가 참 무서워요. 과학소통에서는.
네, 네. 비유가 무섭습니다.
잘못된 비유가 좀 무서워요.
네. 그리고 삼림 파괴는 특히 농업하고 유구산업.
유구산업.
네, 소고기.
아.
소고기가 소한테 이제 주기 위한 소가 살기 위한 목초지 조성하고 소가 뜯어먹으려는 이제 풀 뭐 이런 거 소 사료 뭐 아무튼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포함된 이 소를 위해서 파괴되는 삼림이 40% 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를 얼마나 많이 먹는 걸까요 도대체?
근데 왜 돼지는 언급을 안 하나요?
돼지는 사육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돼지는 놓고 기르지 않고 일단 닭처럼 키우잖아요. 좀 네네네. 좁은 데다 컨파인 해가지고 그런 차이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돼지는 안 먹는 데도 많고 하니까 이슬람 쪽이나 뭐 유태인 쪽이나 그래서 소가 압도적으로 소가 또 크고요.
네네네.
소가 압도적으로 큰 것 같긴 해요. 이 네. 관련해서는 퍼센티지가 뭐 사실 이분은 그런 얘기하세요. 플라스틱 재활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통계학적으로 보면
네.
고기를 안 먹을 순 없다. 이분 딱 이 재미있는 게 그렇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망을 생각하지 않고 못하게 하면 어떻게 그게 되느냐.
네, 잡식인데 호모사피엔스는 네.
좀 적게 먹자는 정도 얘기를 해야지 뭐. 입에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아니면은 이제 랩에서 이제 소고기 만들면
그런
되죠.
식으로 하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니까 네.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물론 내가 느껴가지고 뭐 안 먹기 시작하거나 내가 필요해서 그 스스로 하면 몰라도 우리가 지구를 지금 환경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가 고기를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숨어서 먹게 되고 오히려 고기까만 뛰고
옛날에 그 술 금지했을 예, 때 미국
금지령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생산량이 높은 작물에 투자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팜유 불매 운동이 있거든요. 팜유가 생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로 그 농지를 많이 훼손시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근데 한편으로 이게 이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 팜유가 그런 건 맞지만 실제로 팜유가 다른 작물보다 1만 제곱미터당 생산량이 10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아까 나무를 지키려면 숲을 봐야 된다는 말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네네.
요거 하나가 끼치는 해만 보지 말고 전체 그림에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걸 다 봐야
네.
네,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팜유라는 것의 특징은 다른 식물에 비해서 다른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식물에 비해서 토지에 해가 될지 모르나 생산성이 완전 높다 보니까 그걸 다 따지면은 종합적으로는 덜 해가 된다라는.
그래요. 안 쓸 수도 없고 쓸 거면 그래도 제일 덜 손해를 예. 끼치는 걸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오히려 팜유를 피하고 다른 기름을 쓰면 더 많은 삼림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런 걸 굉장히 냉철하게.
네.
뭐 여기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사실은 대충 한번 듣고 나면 우리한테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잖아요. 딱 맞아요. 굳어져가지고 맞아요. 아유 팜유 나쁜 건데.
예, 팜유 쓰는 사람 저 기후 위기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죠.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명확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누군가 필요한데 누가 이런 거 합니까? 또 아무도 안 하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팜유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은 되게 진심일 거 아니에요. 지구를 지키고 싶고 네네. 다음 세대에 좋은 지구를 주고 싶고 진심인데 그 진심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좀 낭비되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팩트 위주로 보자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역할이고요. 그 외에도 식량 문제도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잘못 분배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식량 증산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봐야 된다.
아, 저 그거 놀라운 걸 봤어요. 식량 낭비라고 할 때 저는 음식 남기는 게 제일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던데요. 이동 과정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은 게 문제라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여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독특한 관점인데 식량을 어떤 식으로 포장해 놓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대로 마대란 표현 안 나왔던 것 같지만 마대나 종이 같은 걸로 포장을 하면 식량이 금방 이게 금방 썩잖아요. 뭐 네. 그 식량에 따라서
네.
그래서 버려지느니 차라리 비닐봉지를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비닐 같은 걸 써야 음식 쓰레기가 줄어서 오히려 환경 보호를
크게 보면
예.
그런 식의 포인트들이 가득 들어있는 책인 거니까 좀 보다 보면 어? 이런 생각이 드는
네, 네, 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뇌가 상쾌해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도 뭐 다른 얘기도 뒤에 뭐 물고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해양 플라스틱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훌륭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플한 마인드,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살릴 수 있다.
빌어먹을 지구를 살리는 상쾌한 방법.
네.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네.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문제를,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 잔가지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핵심들에 직진하는 방식, 심플하게 접근하는 지혜.
저는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사람들이 막 환경 문제 위험하고 긴박하고 이렇게 너무 없는 채로 가지 말고요.
네네.
야, 이런 문제가 있어. 데이터가 이래. 하고 우리 이거 무슨 해커톤 하듯이 아니면 게임 하듯이 이거 해결하는 방법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맞습니다.
오히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심각한 건 다 알았기 때문에
네네.
계속 그 얘기하지 말고.
네, 맞아요.
네. 저희는 이 책 10부 이벤트, 증정 이벤트 합니다. 항상 사람들 회원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사람들 회원에 좀 가입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응모 일정은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가는 게 10월 24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11월 2일 일요일 자정까지 저희가 응모를 받게 되고요. 응모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멤버십 대상 뉴스레터 혹은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글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날 12월 2일 다음 날인 11월 3일 월요일에 당첨자 개별 연락을 드려서 10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즘 우리 뭐 세상이 망해간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의 말씀은 솔직히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은 우리 생각만큼 비관적이지 않고 어떤 일들은 우리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네
필요하다.
사실 제가 원 도파민 특집에서 강화학습, 인간은 강화학습 주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강화학습 이제 요새 딥러닝 시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자주 가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학습을 시키는데 리워드가 스파스하다.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네. 무슨 뜻이냐면 보상이 너무 가끔 있어서 이 딥러닝 에이전트가 학습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말하면 보상이 자주 있으면 학습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무섭다고 겁만 받고 위축만 됐지 아 우리가 해보니까 됐어라는 승리의 기억
맞아요.
나아졌던 기억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네요, 진짜.
이런 정보가 사실 나눠지면
네.
우리가 좀 더 재밌게 기후 문제를 게임 해결하듯이 창업 아이템 찾듯이 뭔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인터스텔라에 보면 네. 우리가 많이 인용되는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 근데 솔직히 거기서는 못 찾고 도망가잖아요.
네.
환경 문제 해결 안 되고
네.
다른 행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해낼 것 같다라는 자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책 나는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려보기로 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나긴 서론과 함께
과연 무엇이 본론인가?
예, 이건 영어가 일단 보이는데요. 네.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 오늘 시작부터 이제 제인 구달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아, 네, 그렇죠.
마지막도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 네. 겁니다. 자, 올해 2월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왜 그 길 가다가 이제 막 갑자기 심장을 못 쉬고 쓰러지시고 이런 분 보면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막 미담으로 막 유튜브에
쇼츠로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쥐도 그렇게 한답니다.
쥐 이거 심폐소생술이에요?
심폐소생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이 지내던 쥐, 혹은 어쨌거나 컨스페시스, 같은 동종의
쥐끼리 한다고요?
네, 동종의 생쥐가, 요만한 생쥐가, 다른 쥐가 반응이 없어. 자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구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실제 그게 구조에 도움이 되더라. 는 연구를 해서 야. 사이언스지에 탁 실렸습니다.
옛날에 영상 보면 막 그 적어도 새가 쓰러져 있으면은 길에 다른 새가 와서 막 길에서 끌고 나가고 찾길에서 이런
새가요?
거 예예 예. 그런 건 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요즘은 또 AI 영상이 하도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그거는 AI 유행하기 전이었어요.
네네네.
그때 아마 막 까치, 까마귀 종류, 머리 좋은 새들이 아마.
새는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랑 제법.
예.
파충류에 더 가까우니까.
그런 건 봤는데.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살리려고 뭐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건지는 좀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만한 쥐도 아니고, 요꼬만한 생쥐가.
새앙쥐.
네. 다른 동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좀 놀랍기도 하고 사회적인 의미가 또 있는 것들이 또 사연색으로 실리고 그러거든요.
네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전체적인 실험은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보통 쥐가 이제 다른 쥐가 의식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헬퍼라고 부르시는 이 쥐가
네네.
가가지고 뭐 이제 건드려보고 냄새를 좀 맡아보고 몇 가지는 구도 활동을 하면은 쥐가 이렇게 다시 도움을 받던 쥐가 살아나더라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아니, 그림 겁니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인공호흡도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내용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아, 예, 예.
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쥐가.
네. 네.
여기 이제 요쪽 쥐가 쓰러진 쥐고.
그렇죠.
이쪽 쥐가 이제 도와주는 쥐예요. 그럼 요 색깔들이 이제 트렁크가 이제 몸이고 이제 얼굴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쥐가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가에 누적된 시간을 봤더니. 이제 얼굴, 좀 쥐가 쓰러져 있을 때, 깨어있을 네. 때보다는 다른 쥐가 멀쩡하게 돌아다닐 때는 안 그러는데 쓰러져 있을 때는 얼굴 쪽으로 뭔가 이렇게 막 많이 건드려보더라.
이렇게 사람이 툭툭 치듯이 마치.
네, 뭔가 네. 추거나 이제 입으로 핥거나 물거나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몸에도 그렇고 팔다리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보이더라.
네.
그 주로 시간의 비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요 왼쪽에 이제 상대방 쥐가 멀쩡히 깨어있을 때예요.
네.
깨어있을 때는 그냥 인터랙션이 없는 시간이 회색 시간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쥐가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으면 한 50, 47%, 80%의 정도 시간을 훨씬 더 이제 인터랙션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이.
그렇네요.
훨씬
진짜.
몇 배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대부분의 시간, 주황색, 대부분의 시간이 뭐냐면 오로페이셜, 얼굴, 입 이쪽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로 활동들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냄새도 맡고요.
네.
그 다음에 그루밍 이렇게 그루밍 이런 것 활동도 해주고요. 그 다음 입이랑 눈 쪽을 건드리는 활동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마우스가 생쥐가 이제 멀쩡한 경우랑 그 다음에 쥐가 의식이 없는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은 쥐가 멀쩡할 상대방 쥐가 멀쩡할 때는 뭐 인터랙션 안 하거나 스니핑 냄새 정도 맡는 게 대부분이지만 의식이 없으면 뭐 그 입이랑 눈 쪽을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루밍을 하거나 하는 네. 시간 특히 입이랑 눈 쪽 건드리는 게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CPR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뺨도 때려보고
그쵸.
흔들어보고
그러네요. 예, 네, 네.
문질러도 보고 막
그러네요. 뺨 때리고 이러는 게 딱 예. 그거네요. 예. 구조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명확할 것 같아요.
네네.
의식 이제 얘는 이제 의식 없는지는 실험적으로 이제 마취제 같은 거 써서 만들었어요.
네네.
살짝 마취를 써서 만들었으면은 입을 물어봅니다. 마우스 바이팅이라고 이제 무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보이고 문 다음에 혀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웬일이야?
네. 그러니까 혀를 이렇게 물어서 끄집어내면
기도 확보 기도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는 거예요, 애들이?
숨쉬기가 뭐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뭐 배우지 않았으면 모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답니다. 요거를 활용할 시간이 되고. 그래서 주로 얼굴이랑 아까 눈 쪽을 많이 건드려본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특히 입이랑 혀를 끄집어내는 시간이 야. 77%라고 될 정도로 우와. 이 활동을 제일 많이 보인다고 하고요. 네. 보면 이제 입안에 예를 들어 궁금하잖아요. 막아보면 어떻게 될까. 입안에 뭔가를 넣어서 막아봤더니 그 막아놓은 걸 치우고 다시 혀를 꺼내. 어쨌거나
그걸 알아. 알아.
네, 아는
알아요.
거예요.
네. 웬일이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연구자들이 해봤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쥐를 의식이 있는 쥐가 여러 군데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입이나 눈이나 귀나 뭐 하여튼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살짝 마취가 된 쥐한테 이런 걸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자극을 줘가지고 쥐가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 깨어나는가를 비교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쥐가 입을 제일 많이 건드렸다고.
네네.
근데 입은 살짝만 건드려도 약한 마취 상태에 있던 쥐가 깨어나는 오. 비율이 높더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나 귀 같은 게 있고 다른 꼬리나 배나 이런 등은 건드려봐도 효과가 좀 적었고 좀 깊은 마취 상태에 걸렸더라도 입은 건드리면 깨어나는 비율이 높더라. 아. 살짝만 자극을 가해도.
네.
그러니까 이 쥐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어쩌면 진화적으로 보존되었을 이 구조 행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의식을 차리는데. 대단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 솔직히 사람도 이거는 모르. 아, 그래 때리는 거 정도는 우리가
근데 기도 확보 이런 거는 네. 배워서 하는 거지.
그죠. 네. 기도 확보는 우리도 배워서
하거든요.
아, 저는 사실 드라마 볼 때마다 저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싶은 게 보통 이제 강 같은 데 빠지면 입 열어서 입 안에 장애물 빼고 네. 물부터 토하게 하는 게 먼저잖아요.
네네.
근데 입부터 들이대잖아요.
아, 그래야 영화의 신이 나오니까.
네,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데 네. 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 회복하려고 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한 거예요. 이 행동이 과연 쥐가 의식이 없을 때부터 시작돼서 의식을 차리고 나면 멈추는가. 이걸 딱 보여주고 나면.
그냥 누워있으니까 하는 게 그쵸? 아니라.
네. 네. 진짜 구조라는 목적성을 가진 행동인지 보여주기가 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만히 있을 쥐가 멀쩡할 때보다 이 타임 이후로 이제 의식이 쥐가 모든 상대방 쥐가 못 움직이게 된 상황인데
네네.
못 움직이게 되면 확실히 이런 좀 행동들이 늘어나는 네. 게 보이게 되고요. 멀쩡하다가 의식이 없다가 이제 의식이 있어지게 되면은 네. 행동의 빈도가 이쪽으로 가면 좀 줄어들죠.
그렇네요.
예, 요런 것들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안 한다. 회복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조금 보여준 거라고.
괜찮은 거를 다 알고. 네. 이제 됐네, 이제.
이제 됐네. 안 해도 되겠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회복 여부랑 관련된 걸 조금 더 보려고 이제 멀쩡한 쥐가 있는 케이지랑 아픈 쥐가 있는 케이지랑 놓고 이 다른 쥐가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봤더니 멀쩡한 쥐보다는 아픈 쥐 주변에서 자꾸 매물 돋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얘가 상대방 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마음을 쓰고 있고 그걸 구조하는
마음을 쓰고 있어.
멀쩡해. 한 것 같다.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쥐도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네. 내가 요만한 애기들인데.
그러게.
근데 요거는 네 쥐도 네 사람과 비슷하게
어쩔 수 없죠.
네 완전 생판 남한테도 확인은 해요. 우리도 길 가던 사람이 위험한 걸 보면 도와주잖아요.
네.
죽인 쥐지만 오른쪽이 안 친한 별로 잘 모르는
네.
쥐, 좀 익숙한 쥐, 좀 겪어본 쥐 확실히 압도적으로 좀 익숙한 쥐한테 더 구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은 그 소위 사회동포주의나 그 유니버설한 공감력이라는 것이 본능적인 것은 아니다.
네.
노력해야 얻는 것이지 동물들도 저렇게 하고 있다.
뭐 이 유니버설은 모두니까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같은 동종이기만 하면 혹은 같은 포유류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같은 동물이기만 하면은 공감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그라데이션이 있다.
아, 그것도 당연한 게, 네. 안 당연하면 좋겠지만, 제가 길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3자가 쓰러져 있는 걸 보는 것과 전현정 교수님이 일하다 힘들어 쓰러져 있는 걸 보는 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쪽을 다르죠. 먼저 신경 쓸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네. 사실은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얼마나 친한 사람한테 가능한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언패밀리얼한 대상에게도 우리가 이만큼 감정을 심지어 쥐조차도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외면하진 않아요.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 약간 다른 이야기 좀 얹고 싶은 게 지금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아마 멀지 않아 우리 삶에 얘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네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 저거는 비명이구나라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른 종이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고 안 보이더라도 그 비명으로부터 뭔가를 느낍니다. 불편함을. 근데 로봇 동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동물을 도와 동물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이제 가끔 이렇게 사례가 전해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통이 될까?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개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기는.
아, 네, 그렇죠. 네. 예, 그 문제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다뤄지긴 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개들은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학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서 개들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는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나 우리는 개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이끌어낼지에 대한 게 아마 진화적인 역사를 공유하지 않은 만큼 어떤 차이가 있을 거고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AI와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눈앞에서 예상 가능한 거 지금 당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네.
진짜 끊임없는 문제들이 계속 윤리적인 문제부터 그렇죠. 뭐 존재론적인 문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문제 하나에 하나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처할까. 그 숙제가 진짜 엄청나게 주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든 것 같아요. 인간이.
공동체가 뭔가라는 거를 정말 환경 문제에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네. AI와 대비해서도 아주 치열하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그럴
것 같다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서로 편이 갈려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야기가 안 되죠.
사람들은 뭐든지 싸울 이제 네. 이유를 찾으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따뜻한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
네. 네,
쥐들이 서로 돕는다. 예, 네, 다시 그 얘기로 돕는다. 넘어가서
네. 안 친해도 돕기는 돕는다.
돕는다.
네,
저게 어디냐?
네, 그렇죠. 돕기는 돕는다.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 성별도 여행.
아이 궁금하다 이거.
네,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요.
네네.
왠지 우리는 이성일 때 더 잘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성별 차이가 별로 없었고요.
익남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은 그러니까 익숙한 쥐일 경우에 한해서는 성별 차이가 영향이 없었고 익숙하지 않은 쥐일 경우에 해당해서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수컷끼리가 제일 많이 도와줬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다른 애들끼리는 좀 상대적으로 좀 도움 정도가 비교적 전반적으로 적은 경향을 좀 보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양쪽 다 이성을 더 도와주는 건 아니네요.
그러게요. 낯설 때는 저는 보통 이제 수컷끼리는 서로 좀 적대적인
의욕싸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 도와줄 것 같았는데 이 결과 좀 의외였어요.
남자들끼리 좀 서로 좀 도우고 달라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됩니다. 그럼 요거랑 이제 뇌과학이니까 이거랑 네. 관련된 뇌 부분이 뭔가 이런 활동이랑 뇌의 어떤 활동이 관련 있는가 알겠죠? 시상하부에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리어스 줄여서 PVH라고 약자로 부르는 네. 시상하부에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요 사진은 뭐냐면 유전자 중에 이미디어트 얼리 진이라고 하는 진이 있어요.
네.
얘들이 뭐하는 애들이라면 신경세포가 활동을 보이면 요 유전자들이 바로 탁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전자가 발현되는 것만 캐치를 하면 오, 이 신경세포가 방금 활동을 보였군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봤더니 의식이 없는 쥐를 봤을 때 이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더 많이 보이더라.
네.
근데 이게 다른 영역에선 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더라. 그걸 봤습니다. 그럼 이 말은 아, 요 파라벤트리큘러 뉴클리어스 뭐 이름도 복잡한 이 영역이 뭔가 하여튼 다른 동종의 쥐를 구하는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라는 걸 추론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가 영향을 주는가? 옥시토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소시얼한 친사회적인
역시.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네. 관련된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또 엄마와 자녀의
네네.
관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내는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보면, 요새는 그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거를 그 플루오레센스, 그렇죠? 형광, 네, 형광을 측정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형광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상대의 쪽지가 멀쩡할 때보다 반응이 없을 때 훨씬 더 요 신경세포들이 반응을 전면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신경세포들의 반응 패턴을 보기 위해서 나눈 건데요. 그냥 보시면 스니핑, 냄새 맡는 거는 상대쥐가 깨어있을 때 많이 하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별로 낮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의식이 없거나 이런 쥐 상대한테 그루밍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눈이랑 입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신경세포 활동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게 두드러지죠. 이런 신경세포.
차이 많이 나네요.
네네. 두드러지고, 그 신경세포들이 그루밍 보면은 그루밍이나 그, 입이랑 눈을 건드릴 때는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루밍을 하거나 이런 구조적으로 구조 활동이 뭔가에 따라서 이제 세포들의 활동 패턴이 조금 나뉘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저 사람이 옥시토신의 영향을 받을 때 느낌과 비슷한 느낌으로 저걸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관을 말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짐작은 해봅니다.
네.
과학은 또 신경세포 이렇게 작용했어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관여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과학 논문에서 옥시토신이 관여하는구나 라고 말하려면 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높이거나 낮춰서 실제 행동의 변화가 이어지는지 아까 앞에는 뭐예요? 코릴레이션, 상관관계죠.
네네네.
요거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인과관계까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를 시켜봤더니 구조랑 관련된 활동들이 주관적으로 줄어드는 걸 양상을 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이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그 광유전압으로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높여줬더니
네.
네. 이렇게 구조활동과 관련된 시간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보려면 특정한 신경세포를 꺼주거나 켜주거나 하는 게 되게 필요해서
네, 네.
광유전압이 신경과학 연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이번에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아직은 아닌가 봐요.
네. 뭐 받겠죠?
네. 받겠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옥시토신 신경세포니까 옥시토신이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뷰한테 엄청나게 혼날 거예요. 옥시토신이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 실험을 더 하셔야 돼요.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이걸 작용할 수 있으려면 옥시토신 딱 결합해서 세포한테 야 옥시토신이 분비됐어라고 알려주는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용체까지 막아봐야 수용체를 막았더니 구조활동을 안에까지 보여줘야 아 진짜 옥시토신이 관여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과학은 정말 치졸하고 쫀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마이크로 네. 스텝을 디뎌가면서 확실하게 권고하게 나가는 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용체를 안티바디를 줘가지고 막았더니 확실히 구조활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까지 가면 이제
네, 이 정도까지 가면 네. 그래 옥시토신이 일하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촘촘한 게 견고하게 느리게 가면서 과학 기술의 발전은 막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까지 믿게 만드는 게 이 견고하고 촘촘한 작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답답하긴 하지만
네. 논문 하나하나를 볼 때는 답답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길이다.
네.
아까 여기 데이터에 근거하는 것도 그게 네네. 맞는 길이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아름답게 심지어 네. 생쥐도 동종을 구하기 위해서 언포밀리얼한 쥐한테도 낯선 쥐한테까지도 구하려는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잘 알려진 프로소셜한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잘 알려진 옥시토신이 기여 좀 하더라. 이게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는 안 했을지 몰라도 주위에 이외에도 많은 최소한 포유류, 고등 포유류들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고래도 한대요.
돌고래는 똑똑하다고도 하니까. 네.
돌고래 새끼가 태어났는데 숨을 못 쉬면 주변 네. 돌고래들이 모여서 이 돌고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대요. 얘는 포유류니까
네.
숨을 밖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위로 끌어올려서 숨쉬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편 사람은 또 뭐 이방인 이러고 낯선 사람 이러고는 막 나쁘게 대하는 경향도 있고 물론 뭐 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 문헌을 같은 데 보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봤어요. 그 곶감과 하여튼 그 유명한 교과서에도 나온 스필스시가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시골길 가다가 정자가 경치가 좋아서 앉아있으니까 시골 그 동네 안하기 와서 밥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시래요 하고 밥을 주고 갔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한테도 그냥 낯선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와서 있으니까 밥대대서 밥을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어른들한테 여쭤고 놀았는데요. 옛날에는 뭐 호텔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네. 없으면 그 마치 정말 옛날 그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지나가던 나그네 이런데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안방 내주고 막 밥 주고 막 자기는 굶으면서 막
진짜 그렇게 있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 항상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여하튼 뒤에서도 보듯이 적어도 고난에 빠졌을 때 낯선 사람이라도 낯선 쥐라도 도와주는 게 포유류의 본능 속에 있지 않은가라고 그쵸. 추정할 수는 있다.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하지 네. 않고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고 네. 그걸 잘 조율하는 게 어쩌면 인간이 지금의 인간의 위치에 만들 수 있게 된 네. 그리고 어쩌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AI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뭔가가 아닐까.
그래서 이 빌어먹을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하나는 역시 서로에게 잘하는 거? 서로에게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사람과 뭐 자연 사이에서 서로에게 잘한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네.
우리를 회복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우리라는 건 크게 보면 정말 지구 생태계 전체를 해당하는 것이고요. 와 진짜 분위기가 있겠네요. 지금 뭐 이렇게 약간 공익광 것 같은 분위기로. 처음에 우리가 좀 훈훈하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훈훈해졌다.
너무 훈훈해졌다, 이거. 그래서 제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해서 초를 좀 쳐볼까요?
네, 파토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구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위험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고 뭔가 다 헤쳐모여 하는 상황인데 해처모여란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예, 기존에 굳어있던 것들을 어떻게 잘 헤쳐모이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 저는 그래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낙관적인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신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
저는 조금 약간 자부심, 근자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 수백 년 전의 세계관과 그 수백 년 전의 인간이 가진 수단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수백 년 쓰일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제도를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지도 모른다.
완전 동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으신데 네. 이제 당장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뭘 만들면 되는 거냐는 그 답이 없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이게 중지를 모아서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느낌을 공유를 하면 뭐 찾아지겠죠, 조만간에. 네,
사실 그때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도 자기들도 뭐 하는지 모르면서 결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만들었을 것 같고요. 거죠. 네, 그 우리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뭔가 좀 약간의 부심.
아, 그럼 네, 우리가 그 세대다. 지금 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네. 바로 그 중심에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세대다.
그렇죠. 수백 년 후에 교과서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를 세대다
네.
우리가.
네. 네. 그리고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첫 세대다.
네.
쉴 새 없이 나오는 책 광고. 기왕 해주기로 한 거. 자, 저희는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확인된 거는 전현정 선생님이 없어도 괜찮다.
아!
네,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네. 다시 나올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달에 11월 첫째 주에 원래 별에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고정이 지금 홍승수 박사님 밖에 안 계신 관계로 고정을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마 12월 달에는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11월 첫 번째 주에는 제가 또 이번에 그 블랙록 관련해서 50조 투자를 받기로 하신 그 차지호 의원님, 차지호 의원님하고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한 AI라는 두 번째 영상 만들었거든요. 그게 나가요.
궁금하네요.
예, 보세요.
네.
그 차지호 의원님이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그 주제로 녹화를 했는데, 그때는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초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투자 회사인 블랙록이랑 50조에 달하는 투자를 갖고 오는 협상을 끌어내므로써 뉴스 공장에 나와서 15분 만에 그 3억 원의 후원금이 바로 다 차는 등 대박을 치셨습니다.
대박도 대박이지만 그 정도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한 AI 시각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이분의 비전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다들 여러분도 그렇고 다들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AI는 항상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가 하고 뭐 그 외에도 약간 철학적인 얘기라든가 혹은 뭐 두려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차지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의 또 틈새에서 인간을 위해서 AI를 인간을 위한 AI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요 길을 만들어가야죠.
예 그리고 AI 사회로 이행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그 모든 그 과정에서의 왜냐하면 희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11월 첫째 주에는 그게 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